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인데 한 700명 뭐 그 정도 600, 700명 그 정도 되었을 때에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하려고 건물을 찾고 하는 그런 팀들 중에 40대 중반의 청년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 건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는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아주 미국 대형 교회를 디자인한 설계사입니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또 한 분은 경찰이니까 그 지역이 그 이제 범죄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팀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건물을 찾아가지고 이제 당회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가 들려왔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알기는 뭘 알아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설계사인데 그리고 경찰인데 밖에 나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컨설팅 해주는 자리에 있는데 교회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알기는 뭘 알아?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무시를 하고 무시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 젊은 사람들보다도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고 교회 행사가 있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그만큼 자라오기까지 그래도 그만큼 자라오기까지 정말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알기는 뭐라로 할 때에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 어르신들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다만 섬김이라고 하는 말뜻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장로 후보자 훈련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한 분이 그런데요 목사님 왜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들끼리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툭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예 목사 탓입니다 그랬어요.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적으냐 어떤 직 분야에 상관없이 교회를 10년 다녔느냐 20년 다녔느냐 아니 한 달 다녔느냐 두 달 다녔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믿고 있고 실제로 순종하고 있다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싸우는 일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령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세상적인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미처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렇다면 아무개 집사님, 그것보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으신데 과연 교회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지역이 정말 맞을까라고만 얘기해 주셨다면 그러면 문제는 조금씩 풀어가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결국 그 건물 사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사지를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 속에서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45절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그 45절 하나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배경이 이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보면 그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그 형제의 어머니가 수잔나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마태복음과 이렇게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세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떠나게 됐고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입신양명을 위해서 청탁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제자들과 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죠. 야, 니네만 엄마 있어? 나도 엄마 있어.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툼은 언제까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자리까지 서로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간의 그 다툼,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툼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는 독특한 상황에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섬김의 대상을 놓고 섬김을 가르쳐줘요. 누가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을 놓고 성경에서는 섬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섬김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주인을 섬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며 부하가 상관을 섬기는 것. 이거 당연한 거죠.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인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 섬겨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에베소 동네에 에베소라고 하는 커다란 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죠.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5장에서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6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아 내 아비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요. 그게 4절이에요. 그러면서 5절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예들로, 신분이 노예들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실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 네가 싫든 좋든 간에 네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있지, 그 주인을 잘 모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모시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너희 주인에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극히 당연한데 지극히 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끔씩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에게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도 좀 그 자기 위에 매니저나 자기 위에 상관이 있으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그냥 막 들이박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탓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종들에게 내 주인을 순종해라, 내 주인에게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학생이십니까? 교수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에 만나면 경찰이 면허증 달라, 보험 달라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싫어, 내가 왜 네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가르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은 높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섬긴다, 자기도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올 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제일 잘났어.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강남에 이제 개발되기 전에 그냥 땅,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강남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해요? 벼락부자가 되잖아요. 땅부자가 되고 벼락부자가 돼서, 나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 머리에 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값 좀 올랐다고 어깨 으쓱 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가 그랬어요. 고린도가 폐허로 되어 있다가 로마의 황제가 그것을 다시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폐허처럼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과 같은 고린도 지역이 다시 상업이 부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돈 좀 있다고, 가진 것 좀 있다고 어깨 으시대면서 자랑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명한 편지 하나를 쓰죠.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말.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야, 니네들이 아무리 방언하고 니네들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뭐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서에도 물론 있어요. 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내가 스스로 voluntarily,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가 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자유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함이다. 즉 구원의 사역, 구원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할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고 했어요. 성경은 세 번째 것도 가르쳐줍니다. 서로 섬긴다고 가르쳐줍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풍성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하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새로운 계명을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장소와 환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갈릴리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이 싸웁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마지막 만찬장인 그 다락방에 와서조차도 그들은 서로 잘났다라고 하면서 싸워요.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밖에 있다가 집으로 공간으로 들어가면 종들이 제자들의 그 주인의 발을 닦거나 손님들의 발을 닦고 아니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닦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그 다락방에 들어갈 때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거 왜 내가 닦어? 네가 닦어. 네가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제일 그 연장자이기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제일 막내거든요. 12명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요한아 네가 선생님 발 좀 닦아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닦어? 나 이래 봬도 가 대제사장이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생님의 발을 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식사를 하시던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선생이 높냐? 제자가 높냐? 선생이 높잖아. 그러면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닦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런데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닦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가서 모든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요. 뭐라고 가르쳐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거기서 서로라고 하는 범위는 1차적인 범위는 12명의 제자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는데 너희는 더 서로가 싸우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멋있게 포장할 때에 이런 말 많이 하죠.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많이 써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놓고 본다면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섬김이에요. 그 섬김에 있어서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서로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치인들도 그런 말 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직접적인 의미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 정의를 내린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좀 그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그 용례 보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은 섬기는 일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송인규라는 교수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앞에 자막 다 만들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그에게 도움이 될 어떤 섬김의 행위를 베푸는 것. 섬김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베푸는 그 행위.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섬김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활동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를 섬기다 혹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저희들이 부루 초등학교 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그것을 우리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이 도우심으로 쓴 거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은 안 돼요. 물론 상황이 있어서 어떤 해에는 섬기다가 어떤 다른 해에는 못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달은 섬기고 어떤 달은 못 섬기고 몸이 아프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섬기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은사입니다. 섬기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사실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은사의 내용 중에 12장 7절에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을 은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간에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사, 즉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빈 공간 허점들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저너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모습을 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섬김 또한 은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섬김의 은사를 주셨는지 찾아내는 것도 우리 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또 이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 섬기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훈련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두 분을 놓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요 성격이 정말 달라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두 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훈련을 해보니까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런데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을 놓고 이야기할 때 장로님은 장로님인데 A라고 하는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하고 B라고 하는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분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집사 혹은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섬기는 일이든 섬김의 은사든 그것이 직분이든 간에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공통적인 정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섬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의 입신 양명을 위하여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세워달라고 하는 청탁을 합니다. 어머니는 떠났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너 네 자체가 몰라. 내가 물어볼까? 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잔이 있는데 앞으로 당할 고난의 잔이 있는데 너희들 같이 마실 수 있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세례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른 세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잔도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텐데 너희들 나하고 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지금 입신 양면에 눈에 멀어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런 대화를 제자들이 듣고 화가 나서 이제 따져 묻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다 불러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이 펴 있다면 4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세상의 집권자들이 자기네들이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 너희들이 알잖아.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면서 43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참 아쉬워요. 43절 첫 번째 뭐라고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높은 자들은 주관하고 있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영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단순 미래형이 아니라 의지적인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But it shall not be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섬김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43절에 있는 이야기는 대단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보세요. 43절 앞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라고 한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도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고 야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너희들은 정반대여야 돼. 정반대여야 돼. 크고자 해? 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밑에서 섬겨. 44절에서도 비슷한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사실 헬라어에서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must 반드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세요. 이게 너희들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러면서 45절에서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44절까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대로 반드시 섬겨야 되고 크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45절이 시작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근데 섬기려고 왔는데요, 섬기는 척하고 가시는 게 아니었죠. 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조그만한 분이십니까?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시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으뜸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죽으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뒷걸음을 뒤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뭐냐면 섬기라예요. 그러면 섬김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 교회가 100명 되고 200명 되고 1000명 되는 것, 그게 섬김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섬김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불편한 곳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불편해요. 가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어색해요. 여러분, 처음 가는 식당 가시면 불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좀 어색한 모습은 있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 섬기는 사람이 서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서버가 다 가르쳐줘요. 화장실 어딨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주에서 이사 와서 처음 교회 오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타주에서 이사 와서 처음 교회 오기로 합니다. 다들 어색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불편하고 왜 어색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자막을 만들었을 때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읽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구속사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겨야 한다.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말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섬겨야 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